시편 51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제가 주간 BDTS에서 찬양인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이 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한 강의 중간중간마다 삶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좀 공통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삶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부모와 대부분 이제 자식 간의 이제 그 갈등. 애들은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는 다른 걸 하라고 할 때 오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 프로그램에서 약간 그 합의점, 이제 더 이상 평행선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춘기, 특별히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또 강하게 어필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하유가 7살인데 미운 4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4살 때 좀 그런 시간 보내고 7살 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춘기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가 되고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와의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아, 지금 이때를 잘 보내야겠다. 지금 이때 아이들과 마음껏 이제 신뢰하는 관계를 쌓아주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변함없이 네 편에 서주고 있다, 변함없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 너의 어떤 마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아이들에게 새겨주지 않으면 이제 10대가 되고 나중에 컸을 때 이제 뭔가 그런 것들 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올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이것과 약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굳이 많은 관계와 많은 어떤 설정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끄집어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쉽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고 했을 때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부모, 아버지라고 딱 느꼈을 때 갖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표현하신 것.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물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자식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도 옳고 그런 일반적인 기준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아, 아빠는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아빠의 말을 들은 자녀가, 아,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딱 자식이 잘 알아서 그걸 해주는 거죠. 아이가 그럴 때 부모가 느끼는, 아빠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아, 이 아이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나의 말을 참 존중해주는구나. 나를 좋아해줘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했을 때이 관계가 굉장히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가,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맞춰가는 어떤 시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때론 하나님이 이것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그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아마 주변에서도 다 느낄 거예요.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더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뭔가 좀 괴팍하다든지, 더 고집이 강하다든지, 무엇인가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래 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알고 그것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이땅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내삶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뭐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예배, 다른 그 어떤 제사, 다른 그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뭔가 정죄하거나 너왜 그렇게 했어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나 우리가 삶을 드릴 때나 무엇인가를 할때 우리 안에 늘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라고 막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곧게 빳빳이 쳐들고 막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주 멋있게 무엇인가를 했어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보잘것없고 때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삶에 더 많이 가까이 가 있었네요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오늘 읽었더니 시편 51편은 그 앞에 딱 51편 맨 위에 써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었던 시다라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운 게이 시편의 특히 앞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다 달려 있잖아요. 저는 이게 후대에 이것을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 원판에 1절에 이게 기록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파란 글씨고 1절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는 이게 1절로 기록돼 있대요. 앞에 그 제목이. 그러니까 누가 대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 했을 때 시편에 이렇게 기록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를 잘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책망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썼던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아넣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직면시켜 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냥 그렇지, 나단이 와서 그렇게 해서 다시 회개했지, 돌이켰지.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전장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치면 이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 삼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냥 그 시간만 따지고 보면 최소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니. 그러니까 다윗이 최소 10개월 동안 뭘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왔을 때 회개를 했으니까. 근데 나단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왔거든요. 그냥 다윗이 지은 죄가 뭐 지나가다 쓰레기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길 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는데 1,000원 줄거 500원만 주고 막 이렇게 500원 내가 갖고 뭐 단순히 이런 수준의 아주 작 죄의 어떤 경도를 따르긴 애매하지만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이고 살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심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최소 10개월 동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나단이 오기 전까지. 근데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1년일지 2년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소 아무튼 10개월 동안은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만약에 살인 교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살인 교사를 했다고. 진짜 내가 이 사람 죽기를 바래서 누구를 시켜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때 무슨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 마음이 날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그런데 10개월 동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나단이 바로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10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 건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죄를 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단 보내셔서 아 회개를 했구나. 전 빨리 돌이킨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단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는 그 10개월 동안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다 벗겨질 만큼 뛰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날마다 기뻐 받으셨죠.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자기 삶에서 예배를 빠뜨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느낌을 그 어떤 경험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진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럼 뭐 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쳤던 이 다윗의 삶 안에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이 그 최소 10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최소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도 그 찔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안았겠습니까? 네가 바세바를 취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그 죽게 한 것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찔림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가만히 냅두셨겠어요? 다윗의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바세바를 볼 때마다 아니면 태어난 아이를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 않으셨을까? 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 빨리 네가 이것을 돌이켜서 네 삶 안에 나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끊어지고 내가 더 이상 네 삶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네가 드린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모든 암울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아마 말씀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걸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잖아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찔림을 주시는데 다윗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 최소 10개월 동안. 그리고 덮어놓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11장 바로 그 위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함이 이런, 더 이상 내 안이 잘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다윗의 삶 안에 정직의 영을 잃어버리고,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찔림을 주셔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단을 보내십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아내들을 취하고 또 자기의 자식이 또 다른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도망다니고 끊임없는 이 삶의 결과물을 다윗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일어난 일로는 결국 자기가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 일은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하고 10개월의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로 10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쭉 보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 시간들을 쫙 보내면서 쓰여진 시편이 51편이라는 그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 드려진 예배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모한 것,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배운 거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16절에 51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게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트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지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뭐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걸 뭐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내가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 제가 이것을 하유를 통해서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하유가 7살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자기 마음이 상한 것을 표현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뭔가 이제 지 마음이 안 들었을 때, 이제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 티를 내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쁜 말이 안 나오고 이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계속 입 대빨 나와 있고 툴툴거리고 있고 예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더 이상 반응을,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티를 낼 때, 엄마 아빠로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얘가 가만히 혼자 있다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싫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한거 잘못했어요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스스로가 그것에서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을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하유를 통해서 제가 몇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막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고 올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뜨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설사 그게 내 잘못이고 전적으로 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내 자존심이 다쳤을 때, 무엇인가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내이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분명히 그내 잘못이야. 하나님 이거 죄인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무언가 내가 억울하다라고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마음을 풀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내 스스로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하유가 이것을 원하는데 되지 않아갖고 마음이 상했을 때 진짜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안 속상한데 그러겠습니까? 진짜 속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예쁜 모습인지를 엄마 아빠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안아주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해줄 수 있으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워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뭐, 잘 사내게 드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이런 공동체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냥 뻣뻣이, 아무런 거 없이, 상한 심령 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아무리 많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상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언젠가는 그 예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진짜 좋아하실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이제 아침에, 뭐 가족 때문이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별로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별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 마음, 상했던 마음을 깨트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정하는 쓸 때, 이미 뭔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계시겠구나.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막 이러면 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훅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사단은 또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을,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 그 생각 안에, 그 감정 안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깨트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쁜 상한 마음 안에 계속 갇혀있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합니까? 스스로 깨트리기로 결정하고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늘 찾는데 누굴 찾으세요? 마음을 그렇게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질수 있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과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가운데로 굳어진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림줄을 내리실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 깨트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아주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우리는 늘그 기로 안에 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 걸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내 마음을 깨트릴 것인가? 아니면 내 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 마음을 확 붙잡아 버리고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고백을 하고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렇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번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갖고 나와야 할 것은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라고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 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 죄로 인해서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을 굳어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구나.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네요.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것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 예배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